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오늘 주의 미사의 말씀의 전례 안에서 통해서 고해성사 의미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죄의 사함이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고해성사라는 성사를 지나치게 좁은 의미에서 바라보았을 때 의미가 됩니다. 고해성사는 좁게는 죄를 고하고 사함을 받는 공간이 되지만 넓게는 내 자신을 하느님 앞에서 지극히 낮춤으로써 내 자신의 비천함과 겸손함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의 내면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 내면의 강인함을 위해서 고해성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독서였던 바울 사도의 고린도후서에서 이러한 고해성사의 작용을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어리석음이고 약함이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지혜롭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어리석음과 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해성사의 본질이라는 거죠. 살아가다가 잘 보면 세상에 이 대단한 권력가들이라는 사람들과 대단한 재력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버럭쟁이들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주위에서 들려오는 자신에 대한 쓴소리를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자신의 귀에 거슬려도 그 말을 참아내지 못하고 그 말을 한 사람을 발본색원 해서 최소한 감옥에 가두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죠. 왜 그럴까요? 내면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 약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그 강함이라는 것을 세상의 권력에서, 세상의 재력에서 바탕을 두고 그것을 찾고 유지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면이 강한 사람은 주의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예 무시하고 산다는 말이 아니라 경청해야 될 말은 분별력 있게 새겨듣고 경청하지 말아야 되는 말은 그 말의 모습이 칭찬이든지 경멸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강한 내면의 소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이나 재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의 나약함과 지극한 인간됨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런 내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내가 난데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마음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 앞에서조차 자신을 꾸미려고 들 때가 있죠. 그러한 인간의 시도가 어리석은 것임을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느님 앞에서 고해성사를 본다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어떤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나의 죄를 일일이 조목조목 횟수까지 틀리지 않고 고백하는 모습이 최대한의 모습이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모습이 필요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부족한 인간입니다 하고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고백할 죄가 없습니다 라고요. 그것은 죄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해성사를 준비할 때 보통 떠올리게 되는 십계명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일독서였던 탈출기는 바로 그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그 십계명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죄를 이야기해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해주고 있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십계명 하나하나의 얽매이면 사실 그것이 말하고 있는 범위는 좁기 이를 데 없지만 계명을 아우르는 의미를 생각할 때 그것은 충분히 모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 계명을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성찰하면 아, 나는 죄가 없구나, 구해성사 볼 게 없구나 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에서 등장하는 부자 청년과 같은 관점이 바로 이런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신은 그 십계명을 바라볼 때 그리고 율법을 살펴볼 때 자신은 너무나도 떳떳하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어리석은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줘라. 그리고는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실망해서 떠나갔다고 하죠. 재산을 모두 나누어주라는 말씀이 여기에서는 핵심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열두 제자들도 그렇게는 하지 못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네가 죄가 없다라고 여기는 너의 그 영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 교만한 마음의 지탱거리였고 의지거리가 되고 있는 너의 재산을 부수어야만 한다는 예수님의 예리한 지적입니다. 진정한 너의 의지처인 재산을 버리고 그렇게 해서 가난한 마음을 찾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는 그래서 십계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십계명으로 성찰을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에서 시작해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으로 그 성찰을 이끌어 나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시작해서 구약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시작해서 신약으로 복음으로 그 성찰을 이끌어 나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결국 내가 맺을 수 있는 모든 관계와 그 관계의 상태를 살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만 가지 관계를 당연하다는 의미로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는 음식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죠. 음식 가지고는 죄 지을 게 없다라고 심지어 생각합니다. 내 돈 주고 사 먹는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들을 종종 하죠. 하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되어주는 것에 생명이 없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영양소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 귀한 가치를, 사실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 귀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 경제적으로 환산해서 당연한 마음으로 그 귀한 가치를 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여기는 마음은 내 일상에서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마음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 죄가 없다라는 마음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면 고해소에서 죄가 없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나의 일상을 살았다라고, 감사할 줄 모르는 교만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았다라고 고백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하게 되는 고해성사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어리석다라고 여기고 진정으로 내가 약하다라고 여기는 자기 비움의 마음, 자기 겸손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란 이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한, 그리고 이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한, 그리고 이 마음의 깊이를 더해가기 위한 반복되는 우리 신앙생활의 작업이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고해성사를 제대로 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면의 강인함을 얻게 되고 유지하게 되고 그 강인함을 통해서 영적인 평화를 일상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판공성사 주간도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사를 위한 성찰을 잘 하셔서 또 판공성사 잘 보시고 다가오는 부활을 깃털처럼 가볍고 또 영적으로 더없이 깊은 마음으로 잘 맞으시기를 바랍니다.